네, 월요일 새벽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3주 동안 특세로 많은 은혜 누렸을 텐데 오늘은 이제 역대상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저희가 특세 기간 동안에 매일 성경을 함께 나누는 그 본문들은 역대기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역대기는 사무엘상, 사무엘하와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독특한 시각을 드러내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역대기를 기록한 기록의 연대가 중요합니다. 역대기는 마지막에 역대하 36장 22절, 23절에 등장하는 고레스의 칙령으로 마무리됩니다. 근데 이 고레스 칙령은 에스라에서와 굉장히 흡사합니다. 거의 동일한 문구와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따라서 역대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풀려나서 이스라엘에 돌아온 그 시점에 기록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적어도 굉장히 후반부, 이스라엘 역사의 후반부에 기록된 책이 바로 역대기입니다. 그래서 역대기가 기록된 상황을 살펴보면 역대기 기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또한 전달하고자 하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역대기는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떠했냐면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나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라도 없어졌습니다.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그 찬란했다고 이야기받던 솔로몬의 성전은 무너져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져 있습니다. 정말 폐허와 같은 현장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무엇을 하냐면 예배를 회복하고 나라를 회복하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되는 그 문제에 직면하였습니다. 역대기는 앞에 우리 이스라엘 선조들의 역사를 다시 살펴보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멸망하였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가를 이야기하기 위해 덤덤하게 역사를 재서술하고 있습니다. 그 해답은 다시 말씀으로, 다시 예배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은 성전 건축의 시작 지점에 놓여져 있습니다. 성전 건축의 마음을 품었고 성전을 건축하고자 준비했던 인물은 이스라엘 왕이었던 다윗입니다. 역대 바로 앞부분인 역대상 22장 7절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역대상 22장 7절을 살펴보시면 이제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가 성전을 건축해야 될 텐데 이 이유가 바로 내가 너에게 이 성전 건축을 넘기는 이유다라고 설명합니다. 7절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9절입니다.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의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라. 10절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이스라엘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제 이것은 다윗 언약의 한 장면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였는데 하나님께 들은 말씀은 무엇이었죠? 너는 건축을 해서는 안 된다. 피를 많이 흘렸다. 전쟁을 많이 했다. 너의 아들이 이제 세울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게 독특한 상황인 것은 사실 고대 근동이나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큰 건축물 그리고 무언가 기념할 만한 건물을 건설하는 것은 누구의 역할이었냐면 전쟁에서 크게 승리한 자의 역할이었습니다. 그가 누리는 특권이었습니다. 나라를 넓히고 나라를 위대하게 세운 사람은 자신이 얻은 그 땅을 과시하고 또한 자랑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무엇을 하냐면 큰 건물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쭉 올라가시다 보면 광화문 지나서 독립문역 쪽에 가면은 독립문이라고 저희 이제 네,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 건축물은 사실은 그 파리의 개선문을 본받아서 지은 건물입니다. 그런데 파리의 개선문은 또 어떤 건축물을 본받아서 지었냐면 로마에 있는 또 로마 시대에 있는 개선문을 본받아서 건축했습니다. 로마 시대, 고대 시대부터 전쟁에 승리한 자는 그 개선문을 통과해 들어가면서 승리를 자축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는 행위가 뭐냐면 자신의 이름으로 딴 건물을 건축합니다. 그래서 누구누구 황제의 누구누구 건물 이렇게 자기의 이름을 남기는 거죠. 그 이름을 남기고 자신을 자랑하고 보여주고 내가 얼마나 큰 업적을 이루었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은 위대한 승리를 가져온 다윗이 짓지 않습니다. 전쟁의 승리자인 다윗이 건축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명백히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왕국이 왕국으로서 자리를 잡았다는 약속의 성취도 아니고 다윗이 위대한 왕이라는 선전 포고물도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에 대한 성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들 중에 거할 처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출애굽기 시점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야기하시면서 무엇이라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임재할 것인데 내가 임재할 그 건물,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이 건축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 당시는 성막이라는 옮겨 다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장소에서 반드시 그 성전이 건축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성전의 건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초점은 무엇입니까? 건물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성취, 내가 그들 가운데 있을 거라는 약속의 성취가 중요했습니다. 따라서 위대한 승리를 가져왔던 다윗이 아니라 누가 성전을 건축해야 되냐면 솔로몬이 건축을 해야 하고 솔로몬이 건축했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시냐면 내가 그와 함께 하리라, 그의 왕권을 단단히 보호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이 23장 1절이 시작합니다. 이제 다윗이 솔로몬으로 넘어갑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의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다윗은 많은 준비를 하였습니다. 22장에 보면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노철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건축을 할 장인들 다 섭외해놓고 이제 솔로몬으로 넘어가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솔로몬의 왕의 계승이 역대기에서 독특한 이유는 성전 건축이라는 키워드로 진행된다는 것이 독특합니다. 여러분 이제 사무엘상 지나서 열왕기상의 시작에 다윗의 왕권이 누구로 넘어가게 되죠? 솔로몬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한번 집에 가서 다시 살펴보시면 열왕기상 1장에서 벌어지는 솔로몬과 다윗의 그 왕의 계승 관계에 있어서 엄청난 일들, 다윗의 무지함으로 보이는 일들, 솔로몬의 왕위의 위기들이 역대기에서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역대기는 초점을 하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다윗으로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그 관계는 단순한 왕의 계승의 관계가 아니라 성전 건축이라는 키워드로 진행되는 예배 계승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왕의 계승이 아니라 이제 다윗에서 시작되었던 이스라엘이 점차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모습들이 질서 정연하여지고 성전이라는 곳으로 집중되어질 것이라는 그 연속성, 예배의 이어짐이 역대기 기자에게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상 23장은 성전이 건축되는 데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를 먼저 이야기해 줍니다. 무엇이죠? 23장에서 계속 펼쳐지고 있는 것은 레위인의 이름들, 계보들, 족보가 나열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면 성전 건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로 그것 무엇이죠? 저만 속물이 아니죠? 돈이 먼저겠죠. 재산이 먼저겠죠. 그래서 역대상 22장에는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무엇부터 준비했다고요? 금, 은, 쇠 이런 것들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 이제 이 자원들을 어떻게 사용할 건가, 건물이 어떻게 건축되어야 하는가를 먼저 이야기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솔로몬으로 왕위가 넘어가고 나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레위인의 족보를 계수하는 것, 레위인의 숫자를 계수하는 일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그 모든 과정에서 성전을 건축하는 그 모든 일들이 무엇에 초점을 두고 있냐면 사실은 예배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늘상 경험하기 때문에 이런 성전 건축에 대해서 와닿지가 잘 않을 때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성전 건축은 무엇의 상징이라고 아까 앞에 설명드렸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하나님께서 함께 이스라엘과 하신다는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건축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부터 시작하죠? 예배를 섬겨야 하는 레위인의 숫자를 계수하고 족보를 나열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28절, 32절 쭉 살펴보면 레위인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것을 어떻게 돌볼지, 찬송을 어떻게 할지, 문지기가 누구인지, 빵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도구를 누가 관리해야 되는지, 이러한 여러 가지 임무들이 나열됩니다. 이러한 임무들의 나열은 무엇에 초점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에 이 레위인들이 각양각자 처소에서 각자 역할을 다하면서 섬기고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배를 어떻게 하면 잘 드릴 수 있을지, 제사를 어떻게 하면 잘 인도할 수 있을지, 성전이 건축되고 나서 그 이후에 벌어질 일, 사실 성전 건축의 진정한 목적, 예배의 회복이라는 그 목적을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예배가 중요합니다. 역대기 시점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도 잃어버리고 성전도 잃어버리고 성벽도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금 건축에 된 그 시점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예배부터 회복해야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각자 위치에서 예배의 역할을 섬기는 것, 각자 위치에서 예배를 함께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인이 맡은 여러 가지 역할은 레위인에게만 주어진 역할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게 교회에서 섬기다 보면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요. 각자 섬김에 집중하다 보면 각자의 섬김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각자가 섬기는 일 외에 다른 일을 그냥 무시한다기보다는 모르고 간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배의 섬김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또 반주해 주셨던 반주자도 중요하고 방송을 인도하시는 분도 중요하고 각자 처소에서 각자 역할을 다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가 이 일만 해라는 의미도 아니고 레위인만 섬겨라는 특권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인들이 섬기는 일은 실상 우리 모두가 참여해야 되는 일이지만 레위인이 대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해 주십니다. 민수기 8장 17절 18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누구를 취했다고요? 레위인을 취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처음 태어난 자 대신입니다.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첫 것을 하나님께서 취하셨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처음을 드렸다는 의미일까요? 우리가 11조를 드리면서 무엇을 고백하죠? 10의 1조만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 가져가세요, 세금 떼어드리시듯이 그렇게 드립니까? 아니죠. 11조를 드리면서, 헌금을 드리면서 우리가 하는 고백은 무엇이죠? 하나님, 사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쓰라고 주셨으니 감사함으로 제가 이것을 사용하고 무엇을 드리면서 그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10의 1을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바치게 됩니다. 따라서 처음을 드린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처음 것을 드림으로 그것을 보여줌, 증명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자 중에 첫 것을 드린다는 것이 무슨 의미죠? 사실 이스라엘 모든 자들이 지금 레위인들이 하고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예배를 섬겨야 되고 예배에서 자신이 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찬송해야 되고 빵을 준비해야 되고 그 모든 문지기 역할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자손을 보냄으로써 행해야 하지만 누가 대신하고 있다고요? 레위인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레위인을 설명하고 있는 본문은 계속 초점을 우리의 시선을 예배에 향하게 만듭니다. 그 예배는 누가 만드는 것이냐? 우리는 청중이 아닙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자입니다.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예배에 섬기는 섬김이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예배를 섬겨야 하지만 단순히 어느 시점에 어느 특정한 지점에 각자 각자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제 여러분 이제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사역을 시작하다 보면은 어떤 섬김들이 제 눈에 이렇게 들어오냐면요. 저는 이제 이청년부 담당이다 보니 영동 선교를 가게 됩니다. 영동 선교를 가면 한 천여 명 정도 되는 선교 대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렇게 열심히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밥을 지어주십니다. 저도 네덜란드 이제 유학 시절에 한 50명 정도 되는 청년 공동체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었어서 식사를 준비한 적이 있습니다. 단체 식사죠. 제육볶음 같은 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꽤 잘했습니다. 맛이 있었어요. 그런데 50인분을 하다 보니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 간 맞추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집에서 같이 아내와 밥을 먹을 때 그냥 소금 조금 넣으면 되는데 50인분을 할 거면 설탕을 막 들이붓고 소금을 들이붓고 하다 보면 어떤 실수들이 있죠? 짜지고 달아지고 하여튼 난리가 날 때가 있습니다. 이거 버리지도 못하고. 그런데 그런 상황을 제가 경험해 보니까 1,000명을 하고 계신 걸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맛있어요. 제가 살이 쪄서 먹으면 안 되는데 한 그릇 더 먹고 싶은 그 충동이 일 정도로 맛있습니다. 옆에서 보면은 일하시는 분들이 1,000명 하는 걸 되게 능숙하게 하시거든요. 어떻게 저 일을 그렇게 능숙하게 하시지? 여러분 능숙하게 어떤 일이 이루어지면 그 사람은 고수입니다. 뭔가 뚱땅뚱땅대고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면 사실은 하수인 거죠. 그런 일들을 보면서 저 일들이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밥 짓고 식사를 준비하는 일들 통해서 1,000명의 선교대원들이 무엇을 누리는 거죠? 원래는 우리가 했어야 하는 그 식사 준비를 대신하여 주므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다른 모양으로 섬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각자 각자 역할은 사실 누가 해야 되는 거죠? 모든 역할을 사실 우리가 해야 되는 거지만 어느 특정한 한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우리가 예배가 예배가 되고 교회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동역하게 됩니다. 이 일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엇이라 설명하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5절은 이렇게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 이미지가 무엇이죠? 돌같이 세워지고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이야기했죠? 성전을 건축하는 것처럼 돌을 쌓아서 성전이라는 예배를 드리는 장소라는 곳으로 이야기하는데 그 모든 일들이 누구에게 이루어진다고요?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전이 되었고 그 성전을 섬길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예배를 드려야만 하고 그냥 앉아있는 청중이 아니라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그 예배를 주도하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어떻게 되는 거죠? 단순한 공간에서 넘어서 신약시대를 거쳐 지금의 때에 이르면 단순한 공간을 넘어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그 예배의 장소가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무엇까지 이르는 거죠? 삶 전체에 이르는 삶이 예배가 되는 그 일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오늘 성전 건축의 시작에 앞서서 성경은 무엇을 주목했습니까? 레위인들을 주목하며 무엇이 본질이라고 이야기했죠? 예배가 본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전 섬김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싶다고 하는 우리들은 때때로 어떠한 물건, 어떠한 재원, 어떠한 재정, 어떠한 목표에 집중하기가 쉽습니다. 어떤 물건을, 어떤 환경을, 어떤 내용을 세워야지만이 하나님의 임재가 예배가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거, 예배에서 중요한 건 뭐죠?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 함께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배가 모든 것의 초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시작이 되어야 하며 또 각자 각자 섬기는 일이 바로 내가 하는 일, 내가 해야 되는 일이었음을 기억하고 함께 섬기며 격려하여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또다시 각자의 현장 가운데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삶으로 또 예배로 또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은 각종 선교와 성경학교 수련회로 예배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예배의 순간마다 우리가 집중하여 그 예배가 회복되어서 예배로부터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간구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 삼위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된 성도들의 모습들이 하나의 성전들이 나아가서 이제 선교와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 예배로부터 출발하고 예배에 집중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흩어지게 됩니다. 주님, 그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과 또한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역대상의 말씀을 통해